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미 정부의 대응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무부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제보에 최대 500만 달러를 포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가 운영하는 테러 정보 신고 포상 프로그램인 정의에 대한 보상이 15일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제보에 대한 포상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자금을 창출하는 정보기술 요원들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과 금융활동에 관한 정보에 최대 500만 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어 미 국무부는 연방수사국 FBI와 다른 기관들과 함께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맞서고 있다며 라자루스 등 북한 악성 사이버 행위자나 다른 북한 해킹 그룹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관한 성명을 담은 전날 FBI의 트윗을 함께 올렸습니다. 앞서 FBI는 14일 성명을 통해 북한 정부와 관련 있는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지난달 말 6억 달러가 넘는 암호 화폐를 훔쳤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가 15일 한국전쟁에서 실종된 미군 유해 송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전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군 유해 송환과 관련해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별도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DPAA 대변인은 미국은 실종된 군인을 최대한 확인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기에는 북한에서 실종된 5,200명을 포함해 한국전쟁 당시 실종된 7,500여 명이 포함된다며 불행히도 이 중요한 인도주의적 문제에 있어 북한과 협력하려는 여러 시도는 지난 2018년 7월 유해를 담은 55개의 상자가 송환된 이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DPAA는 지금까지 한국전쟁 실종자 가운데 600명 이상의 유해를 송환했다며 상황이 허락하면 북한 지역에서 유해 발굴과 송환 작업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크리우와 서부 도시 르비우에서 16일 폭발음이 잇따랐습니다. 크리우 시장은 구호 요원들과 위생병들이 폭발 현장에서 구조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7주 전 러시아의 침공 이래 약 2,500명에서 3,000명의 우크라이나 군사들이 사망했고 1만 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인 희생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CNN 방송에 러시아 군사 1만 9천에서 2만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15일 크리우에 대한 공습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크리우 외곽에 비자르 기계공장을 순항미사일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자르 공장은 미사일을 제조하고 수리하는 시설입니다. 이러한 공격은 러시아 흑해 함대의 기함인 미사일 순양함 모스크바호가 14일 침몰한 이후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 미사일이 모스크바호를 타격해 침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3명의 중국 우주인들이 16일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우주개발 역사상 최장 기록인 183일간 우주에 머물렀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이날 선조 13호가 착륙하는 모습을 생중계했습니다. 2명의 남성과 1명의 여성 우주인 자이지강, 왕야핑, 예광푸는 6개월간 우주에서 중국의 독자 우주정거장인 텐공 건설을 위한 각종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중국은 올해 말까지 텐공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미국, 러시아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2011년부터 배제됐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중국과 교류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한 중국 상하이의 도시 봉쇄가 16일 20일째를 맞았지만 확진자 수는 여전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16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상하이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사상 최대인 3,590명을 기록했습니다. 무증상 감염은 19,023명으로 유증상과 무증상을 모두 합치면 감염자 수는 23,513명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 진행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전쟁을 피해서 우크라이나를 떠난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폴란드 국경지대 메리카에 피아노 소리가 울립니다. 잔잔한 팝음악뿐 아니라 피난민들이 원하는 우크라이나 노래도 흐르는데요. 피아노를 치는 사람은 독일에 살고 있던 이탈리아 사람 다비드 마르텔로 씨. 방송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켜보다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피아노를 싣고 15시간을 운전해 달려갔답니다. 어두운 밤 차가운 날씨에 모자에 목도리, 두터운 옷을 입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워놓은 피아노 앞에 둘러서 있습니다. 다비드 씨가 연주하는 비틀즈의 Let It Be에 박수하는 사람들.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한 평화의 음악 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의 음악 여행으로 오셨고요. 저는 도성민입니다. 오늘 음악 여행은 알렉산드르 보로딘의 현악 4중주 작품 번호 2 가운데 녹턴으로 시작합니다. 터틀 아일랜드 4중주단이 연주합니다. 1800년대 러시아 작곡가이자 과학자였던 알렉산드르 보로딘의 녹턴, 현악 사중주 작품 번호 2의 사막장, 야상곡 들으셨습니다. 터틀 아일랜드 사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감미롭고 아주 아름다운 멜로디죠. 보로딘이 결혼 20주년을 맞아서 부인에게 음악 선물을 했다는데요. 현악 사중주 2번, 특히 사막장 녹턴에 부부의 사랑의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첼로 독주가 작곡가 보로딘의 마음이랍니다. 그리고 제1 바이올린 선율을 부인 예카테리나의 마음으로 해석하는데요. 변치 않는 사랑의 마음을 음악으로 선물한 보로딘의 낭만이 야상곡에 담겨 있다는 해석입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고전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에 활동한 프랑스 음악가 까미유 생상스의 첼로 협주곡 1번 A단조가 이어집니다. 작품 번호 33의 사막장, 조금 더 느리게입니다. 헝가리계 미국의 첼리스트 야노스 타커, 헝가리 지휘자 안탈 도라티가 이끈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까미유 생상스의 첼로 협주곡 1번 A단조 작품 번호 33의 3악장에 이어서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의 발레 모음곡 호두까기 인형 작품 번호 71 가운데 갈대피리의 춤 함께 하셨습니다. 마우리스 아브라바넬의 지휘 유타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했습니다. 이 발레 모음곡 호두까기 인형은 이 시간에도 여러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선물로 빨간 제목의 모자를 쓴 호두까기 인형을 선물 받은 소녀 클라라가 꿈속으로 여행을 떠나는 얘긴데요. 이 호두까기 인형이 왕자가 되고 또 함께 환상의 나라를 여행하던 중에 여러 난관에 부닥쳤지만 아름다운 궁전도 구경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클라라 방에 있던 많은 인형들도 요정이 되는데요. 별사탕 요정의 춤, 러시아 춤, 아라비아 춤, 그리고 방금 들어본 갈대피리의 춤이 이어지고 또 사막장에는 아주 유명한 꽃의 왈츠도 펼쳐지는 차이콥스키를 대표하는 발레 모음곡 호두까기 인형 함께 하셨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이 클래식 고전 음악을 선사하는 주말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1600년대 후반에 태어나 1740년대 생을 마친 이탈리아 작곡가 안토니오 비발디를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에 대한 단상을 적은 작자를 알 수 없는 시, 소네트를 바탕으로 작곡한 바이올린 협주곡인데요. 본래는 12곡이 포함된 화성과 창의의 시도라는 제목으로 일부분이 출판됐지만 출판사가 붙인 이 사계라는 제목이 이 곡을 대변하는 더 없는 제목이 됐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에 4개 악장씩 담았습니다. 비발디가 이 곡에 담긴 소네트 구절을 어느 백작에게 보낸 편지에 소개하면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봄의 3악장은 목동의 백파이프 소리에 님프 요정들이 춤을 추는 빛나는 봄볕의 풍경을 그리고 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2장조 작품 번호 8의 1 3악장 단자 파스토레일입니다. 바이올린의 블라디미르 스피바코프 모스크바 비르투이시 협주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영화는 에넌트 터커 감독이 1998년에 발표한 영국 영화 힐러리와 제키입니다. 플루트를 하는 힐러리와 첼로를 했던 동생 제키가 영화의 주인공인데요. 동생 제키가 젊은 나이에 근육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난 유명한 첼리스트 제클린 뒤프레로 자매의 특별한 이야기가 이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너무나 즐거운 자매의 모습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소녀들의 깔깔깔 웃음소리가 넘치고 동생은 언니를 따르고 언니는 동생을 챙기고 그러다가 멀리 바다에 시선을 두고 있는 누군가에게 동생 제키가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장면이 바뀝니다. 힐러리와 제키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서 악기를 배웠습니다. 이미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고 있던 힐러리를 지켜보던 제키도 첼로에 빠져들더니 어느 순간 힐러리에게 향했던 세간의 관심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제키는 16살에 런던에서 데뷔 독주회를 열었습니다. 공연은 대성공이었고 세상은 천재 첼리스트의 탄생이라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BBC 방송 교향악단과도 협주를 하게 됐는데 영국의 작곡가 엘가의 작품을 어찌 그리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완벽하게 소화해낼 수 있는가 하는 평가와 함께 유럽 곳곳으로의 순회 공연을 가게 되면서 둘도 없이 지내던 자매가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바쁜 연주여행 중에 집으로 돌아온 제키. 어린 소녀들처럼 언니를 반기지만 언니는 너무나 행복한 얼굴로 결혼한다고 얘기합니다. 잘 나가는 동생에 밀려버린 언니 힐러리. 열등감에 플루트 연주도 주눅들고 있었는데 자신을 특별하다고 말해주고 또 웃게 해주는 젊은 지휘자를 만나서 결혼을 결심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키의 반응이 영 불편합니다. 왜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그 남자가 무엇이 좋으냐, 꼭 결혼해야 하느냐며 막무가내 화를 냅니다. 제키도 연주 여행 중에 남자를 만납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인 다니엘 바렌보입니다. 짧게 인사를 나누고 일정이 바쁜 다니엘이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그때 제키의 첼로 소리가 그를 멈추게 했고 두 사람은 그렇게 연인이 됩니다. 아르헨티나 음악가지만 유대계인 바렌보임. 너무나 짧은 시간에 가까워진 두 사람의 가족들은 당황해하지만 결혼을 위해서 종교를 바꾸는 개종도 개의치 않은 제키는 다니엘과의 결혼을 일사천리로 진행합니다. 불같이 타올랐던 제키와 다니엘. 연주자와 지휘자로 또 남편과 아내로 환상의 호흡을 이어가던 어느 날 제키의 손이 심하게 차가워지고 화를 떨어뜨리고 일어서지 못하게 됩니다. 다발성 경화증.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합니다. 제키가 언니 힐러리가 사는 교회를 찾아가는데 갑작스러운 방문에 반가움보다는 놀라는 힐러리.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음을 직감합니다. 거침없는 성격에 말이 더 많아진 제키. 과하게 웃기도 하고 심지어 형언할 수 없는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제키가 상처받을까 전전긍긍하면서 가정이 파탄날 지경에 빠진 힐러리. 힐러리가 자신을 멀리하는 것을 깨달은 제키가 떠나면서 상황은 일단락 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키의 병증은 나날이 깊어졌습니다. 온몸에 마비가 오고 말도 어눌해지고 첼로는 가까이 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연 때문에 자주 집을 비웠던 남편 다니엘에게 다른 여자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다는 것을 눈치챈 제키. 그날 이후로 병세는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고 자신을 찾아와서 안아준 언니 힐러리를 만났던 날, 제키는 4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영화는 다시 맨 처음에 바닷가 장면으로 돌아옵니다. 동생 제키가 만난 사람은 세상을 떠나기 전 건강했던 제키였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어린 제키를 보면서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면서 영화가 끝을 맺습니다. 영화 힐러리와 제키, 젊은 나이에 요절한 천재 첼리스트의 일생을 다룬 영화인 만큼 이야기 곳곳에 클래식 음악이 이어집니다. 그 중에서 첼리스트 자클린 듀퓨레를 이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 있는데요. 자클린에게 천재 첼리스트라는 수식어를 갖게 했던 영국 작곡가 에드워드 엘가의 첼로 협주곡을 준비했습니다. 첼로 협주곡 2단조, 작품 번호 85의 3, 아다지오입니다. 첼로의 자클린 듀프레, 존 바리로리가 지휘한 런던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이탈리아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운명의 힘에 흐르는 나리아, 어머니, 어머니 자비로운 동정녀시여 들었습니다. 탄탄한 고음의 소프라노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소프라노 레온타인 프라이스였고요. 토마스 슈퍼스가 지휘한 RCA 이탈리아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함께했습니다. 레온타인 프라이스는 1950년대에서 60년대에 큰 명성을 얻었던 미국의 소프라노입니다. 빈 국립오페라 극장, 스칼라 극장,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과 함께 무대에 올라서 아주 아름답고 풍부한 목소리로 주요 배역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베르디 오페라 운명의 힘은 18세기 말 에스파냐와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주인공인데요. 실수로 여인의 아버지를 죽게 한 뒤 남자는 놀라고 죄스러운 마음에 군에 입대를 하고 여자는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자의 오빠가 이들을 찾아 나서죠. 남자는 여인의 오빠와 어쩔 수 없이 결투를 벌이게 되고 결투 소리의 모습이 드러난 여자도 원수의 분신이라며 칼을 들이댄 오빠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를 본 남자 주인공도 운명을 저주하면서 목숨을 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오페라 운명의 힘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황실의 의뢰로 소설을 각색해서 무대에 올린 작품입니다. 1862년 초연 때부터 대단한 호응이 이어져서 주세페 베르디 오페라 작품 가운데서도 걸작으로 꼽히는 작품입니다. 자, 오늘 들어본 아리아는 수도원 앞에서 자신을 한탄하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여주인공 레오노라의 기도입니다. 신이여 평화를 주옵소서, 성모여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의 클래식 고전 음악과 함께하는 시간 주말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1800년대 초반 31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프란츠 슈베르트의 즉흥곡 A플랫장조가 이어집니다. 슈베르트는 가곡과 함께 참 많은 피아노 소나타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풍부한 악상을 또 자유로운 즉흥곡 형식으로도 담았는데요. 쇼팽과 함께 즉흥곡이라는 피아노 장르를 유행시킨 사람이 바로 슈베르트였습니다. 슈베르트의 즉흥곡은 모두 8곡입니다. 작품번호 90 그리고 작품번호 142에 4곡씩 묶여있는데요. 즉흥곡이라는 이름은 출판사가 붙인 것이고요. 몇 곡은 슈베르트 생전에 또 대부분은 슈베르트 사후에 악보가 공개됐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슈베르트 즉흥곡은 작품번호 90의 4번 작품입니다. 싱가포르에서 태어났고 영국에서 활동하는 피아니스트 멜빈 탄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는 곡은 독일의 작곡가 요하네스 브람스의 자장가입니다. 안드레 코스텔라네츠가 지휘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곡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원래는 아기를 낳은 지인 합창단원에게 선물한 축하 성악곡입니다. 아기 이름을 요하네스로 지었다는 소식을 듣는 요하네스 브람스.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아기 엄마가 즐겨 불렀다는 빈왈츠 선율을 위해 아름다운 가곡을 만든 것이 바로 이 자장가입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문이었습니다.